오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무원 시험이죠? 맞습니까? 네. 정보대로라면 내일 공무원 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요즘 이제 수능 성적을 받아들고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을 치니까 들어도 모르겠어요. 미로찾기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또 공기업에 또는 회사, 일반 회사에 이제 취업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면접 보면 떨리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몰린 시대 자체가 이렇게 참 암울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큰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을 생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제사장이 계시죠?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 큰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커다랗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말은 메가라는 말을 썼어요. 메가. 우리 메가처치, 메가급이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원래 이 메가는 크기만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괴력을 얘기합니다. 영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년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들이 쭉 있어 왔어요. 구약시대부터. 근데 그 제사장은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다가 또 자기 수명이 다하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죄에 걸리면 그 죄의 처벌로 대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소개하는 이 대제사장은 그 앞에 메가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메가는 말 그대로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만큼 갖고 있는 파워, 능력,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뭘 받은 자입니까? 시험을 받은 자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능력이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볼 때에도 시험관이 제일 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스펙이 딸려도 면접 과정에서 그 사람이 쏟아내는 이야기가 시험관 마음에 공감이 될 때 붙잡고 싶어요. 아,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모실 때. 그런데 사실 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한 두 인물을 소개를 할게요. 미국의 캔자스 시티의 시청 공무원인데 이분 이름이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이에요. 레이더. 이분은 다 정상이에요. 생활에 이상이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그저 해나가는 사람이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살았어요. 게다가 이분이 그 마을 교회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를 체포를 해서 그러니까 납치를 한 거죠. 무섭게 고문을 하고 끈으로 묶어서 엽기적인 살해를 합니다. 사이코패스죠. 아주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결여 부분이 뭐가 떨어지냐면 사회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또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걸 누가 처음에 얘기했는 거 아니 독일 심리학자인 슈나이드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 공감 능력이 결핍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 동정심도 없게 되죠. 따라서 죄책감도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냉정하고 침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타인의 감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문을 해도 느끼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 이런 사회병리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좋아요 누르고 이제 팔로우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전혀 모르는 척이에요. 너무 생뚱맞아요.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별 다정한 얘기를 다 서로 해요. 근데 만나면 염소 시험지 씹듯이 덤덤해요,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게 좀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젊은 날이 어땠는가 좀 이렇게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얘기를 해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철야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한 녀석은 초등학교, 한 녀석은 중학생 때인데 식탁에 앉혀놓고 이제 군것질을 해가면서 이제 아빠가 살아온 얘기를 새벽 2시까지 쫙 요약을 해서 정말 감동스럽게 정말 눈물겨운 그런 배고팠던 이야기, 한대서 잠을 자야 했던 이야기들. 요즘 애들이 들으면 무슨 만화책이나 나오는 그런 소설 같은 스토리를 새벽 2시까지 정말 감동스럽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큰아이는 대부분 수긍을 하는데 둘째가 초등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분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어디까지 뻥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 떠! 냅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게 사람이 공감받지 못할 때 그 상처가 오래 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뭐 상처는 또 별도 된다 그러지만 전혀 별이 안 되고 그냥 상처예요, 상처. 사람들이 제일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언제냐면 공감해 줄 때입니다. 우리 언젠가 여기 그 김지연 씨 그 연애 특강 와서 남녀간의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강의를 워낙 재밌게 하시는데 요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헐 뭐 이런 거. 뭐 대박 뭐 이런 거 몇 마디 하면 여자들은 다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뭐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시니에요? 시험을 받으니. 여러분 공감 능력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집사님이 젊은데 다리를 다쳐갖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심방하기 위해서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심한 소아마비예요. 이제 모 대학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인데 그 이분하고 이제 제가 요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 다리 다친 집사님을 심방을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리를 이렇게 한쪽 걸어놓고 뭐 죽는다 그래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이제 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진 집사님이 이제 후배거든요. 다친 사람이. 야 인마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엄살을 부리냐. 난 이 다리 가지고 평생 산다. 그러니까 이 다친 형제가 형 내가 다리 다쳐보니까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조금 돼. 조금 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겪어야 공감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의 슬픔에 내가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 처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에게 누가 위로가 될까요?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멀쩡히 남편 멋있게 살아있고 아이들 잘 자라는 부모가 가서 아유 세월이 약이야. 잊어야지 어떻게 잊어. 그만해. 이거 못해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 그랬다가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내고 올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사실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공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고의 인류 역사상에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겪었던 연약함을 스스로 제안하셔서 배고파 보셨고 죄와 맞서 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아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적인 존재에서만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난 겪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1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기 전에 걸르고 지나가야 될 용어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이 표현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새삼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척척척척 모든 게 다 백업이 되고 제공이 되는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퍼뜩 이해가 됩니다. 적절한 은혜. 적절한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한 100억 잭팟이 터지면 정말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폼 잡고 보란 듯 주님 뜻대로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두질 않으세요.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죠. 이미 죽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일생을 쭉 추적을 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98%가 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98%가 폐인이 되는데 그중에 2%는 로또가 터졌어도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오던 일상을 똑같이 살았던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런데 대부분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보세요. 그 목돈을 핸들링할 내면의 준비와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커덕 어마어마한 큰돈이 들어오니까 옆에 똥파리가 붙고 사기꾼들이 붙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도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회복한다고 거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거 로또가 안 터지고 그냥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생만 살았으라도 마약할 일 없었어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될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만짱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은 무슨 은혜일까요? 적절한 은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지금 그 배우자가 적절한 은혜예요.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적절한 은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전도사님 설교 속에 받았던 은혜예요. 이 친구는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인데 한국말이 아주 서툴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턴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말을 차츰차츰 하게 되면서 어설픈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한 8세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1.5세도 안 되고 1.8세 되는 친구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단어를 앞뒤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그 말 들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서 유심히 듣게 됐어요. 한 번은 그라지에서 아빠가 뭐를 만들더래요. 뚝딱뚝딱 뭐를 만드는데 만들기 전에 뭘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갖고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잘라놓고. 이제 자기는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왜 저런 걸 준비하실까? 뭘 만드실까? 아빠, 뭐 만드실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신발장을 만든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린 이성에서 생각할 때는 아빠가 지금 준비한 이 모든 내용들이 신발장의 자기 그림하고 자기 머릿속의 그림인 신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더래요. 전부 다. 그래서 한나절 아빠 옆에 목 갖고 와라, 망치 갖고 와라, 심부름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의 그 행동을 쭉 지켜봤대요. 어? 그런데 해질 무렵에 멋진 신발장이 탁 못질이 되어서 산뜻하게 만들어지고 이제 자기한테 페인트통을 아빠가 주면서 이 칠은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페인트칠을 자기가 이제 엉성하겠죠. 어린애가 무슨 칠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빠가 이제 터치를 다시 한번 하고 탁 그 그라지 입구에다가 신발장을 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거실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아, 오늘 우리 아무개가 마이클 킴이 나하고 신발장을 아주 잘 만들었어. 거의 아빠가 다 했는데 자기는 아빠 심부름으로 신발장 엉터리로 막 색칠한 것밖에 없고 그나마 그 위에다가 아빠가 다시 한번 같은 색을 입혀서 아빠가 거의 완성을 다 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아 우리 오늘 마이클 김이 신발장을 멋지게 만들었어 이런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그때 아빠하고 신발장을 만드는 풍경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아빠가 자르는 나무토막 하나도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저 나무토막이 어떻게 신발장이 되지? 저런 연장은 왜 준비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신발장을 잘 만드는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수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발장을 꾸미기 전에 먼저 도면을 그리고 도면에 따라 나무를 자르고 홈을 파고 어떤 못들이 필요하며 이제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걸 미리 쭉 길다란 선반에다가 착착착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썰고 키고 만들고 세우고 붙이고 그래서 신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는 기도도 분명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또 그 기도가 마땅한 기도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어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이 뭘까요? 이것은 속죄소를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뚜껑 지붕은 왜 은혜의 보좌 앞이냐면 거기를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자비의 자리. 이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다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뚜껑에다가 부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자비의 자리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예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힘은 자비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첫째, 내 안에 교만함과 일탈했던 모든 삶으로부터의 죄악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에 범죄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그 마음의 거울에 얼룩진 그것들을 먼저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 토설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방법이 있는데 누구의 힘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과 간구를 밀어 올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5분을 못 견딥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인생의 모든 삶의 무게 때문에 이 밀어 올리는 기도는 5분을 못 견뎌요. 그것은 짓누르기 때문에. 성경의 공통적인 놀라운 부흥을 지피운 기도의 현장은 먼저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아십니까? 하늘을 찢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오셨듯이 그 기도하는 자를 성령께서 붙잡아야 돼요. 성령께 붙잡아야 돼.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육신적인 애씀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 딱 붙들려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기도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승화시켜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려 하는 기도와 내가 애쓰는 기도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도우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밤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자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핵심 가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야 돼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문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누가 대답한 이야기일까요?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한 기록일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 두 문장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기도에 기도로 들어가다가 기도의 마지막 끝에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이를 사모하다 기다리다 못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는 이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신다고 했을까? 혼내주러? 혼내주러?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 두고 떠나셨던 그 신랑이 덜 빨리 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근데 지난 주일 밤에 마지막 날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 걸맞는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과연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선뜻 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은혜는 나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의 창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들리우고 고개를 든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제가 요즘 새버릇이 생겼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따라 하려면 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을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자꾸 액션을 잡고 이렇게 해요. 액션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이렇게 동일시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동일시 되냐면 하나님이 저를 자꾸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도 되고 너무 부릅뜨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껌껌한데 놀래요 옆에 사람. 제가 한 번은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신학생들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무서워요 걔들은. 얼굴도 깜깜한데다가 밤에 제가 예배 마치고 걔들 통성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밖에 나가서.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눈을 뜨고 그 깜깜한 밤에 눈알이 반짝반짝반짝한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고 자기 막 배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예스 막 그러고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 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예. 오늘 그런 기도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르만지는 밤 엘리야를 오르만지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르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르만지고 병든 상처를 오르만지고 하나님의 오르만짐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나 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능력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 부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빛 부소서 그의 주님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이 밤에도 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니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망같이 목마른 심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오늘도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속에 모든 세상 때로부터 얼룩진 영혼의 거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신 그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통회하는 자복하는 죄와 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놓고 다같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도 해도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위한 마음들을 부끄러워 주시옵소서.